저녁에 또 함께 모인 모든 분들 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사야서 2장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0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을 지니라. 그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고 주만 홀로 높여지리라.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와 위로 높여진 모든 자에게 임하여 그를 낮추며 또 높고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위로 올려진 모든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그림에 임하리니 사람의 거만함이 굴복되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지리라. 그날의 주만 홀로 높여지시며 그분께서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시리라.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위 틈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이라서 제가 이제 좀 길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요? 마음이 전혀 어떤 미동이 없나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요즘 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의 거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무를 이렇게 이제 식물들을 창조하실 때 어떤 나무는 이렇게 작고 볼품없게 만드시지만 어떤 나무는 또 굉장히 쫙 뻗어서 하늘까지 치솟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정말 우람하게 멋지게 누가 봐도 참 멋지다 하는 모습으로 또 만드시는 나무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괜히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조하기 위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훌륭한 것과 훌륭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사람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중에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 이것은 그야말로 높이 치솟은 것에 대한 어떤 대명사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더불어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제 자연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오만한 것의 예로 이렇게 이제 드신 것입니다. 모든 높은 산과 위로 높여진 모든 작은 산도 마찬가지죠. 자연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 15절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건 인공 건조물이죠. 이건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 앞에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고, 이건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또 다시스의 모든 배, 이 배가 정말 굉장히 웅장한 배가 바다를 이렇게 붕 이렇게 하고 갈 때, 그것도 참 정말 보기가 너무 좋잖아요. 예, 그런 것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경제, 이제 또 무역, 상업, 또 온갖 사치품을 이제 실어 나르는 게 이제 이 당시에 이런 배인데, 또이 배라고 하면 또 해군력을 상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이게 좀 높아진 것의 대명사로 이제 이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그림 그랬습니다. 16절에. 이건 문화죠. 그래서 이 자연과 또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과 사람이 이렇게 구축해 놓은 어떤 시스템들, 경제 시스템들, 또 문화 유산 같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높아져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냐면, 이 모든 것을 보잘것없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전체 자연계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건축물과 인간이 구축해 놓은 모든 문명을 보잘것없게 하시겠다는, 상당 수준에서 붕괴시키시겠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 6천년간 인간이 쌓아 놓은 어떤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99.99%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고, 심지어 사람들이 문화라고 부르는, 문화유산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도 다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의 전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없다, 인간이 위대하다, 신은 없다, 이제 그러한 이제 전제에서 좀 쌓아 올린 것들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신, 참 하나님이 아닌 그 마귀들을 섬기는 그러한 동기로 이제 쌓아 놓은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쌓아놓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지구에 지금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하나님은 그 것들을 다 붕괴시키시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에 대한 적용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까운 미래에 닥칠 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때에 닥칠 일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닥칠 일은 여기서는 지금 바벨론에 의한 멸망, 이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 당시에는 사실 이제 아시리아가 조금 더좀 빠른 그런 위협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유다에 대한 심판은 아시리아가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18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분께서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성취가 되냐? 예, 우리가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성취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유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우상 숭배만큼은 아주 정말 철저하게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 왕국 시대, 왕조 시대, 분열 왕국 시대에는 뭐 북쪽 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남쪽 유다에서도 이제 그런 우상 숭배들이 이제 이렇게 좀 있었는데, 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돌아온 그이 유다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만큼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야 물론 뭐 한두 사람이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국가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아주 철저하게 이제 금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습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이제 주의 날이라고 불리는 그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고 주만 홀로 높여지리라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때에 이것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그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이 11절과 같은 이런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그건 좀 정말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맞고, 정말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이 예사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성취될 때에 사람이 가슴이 뜁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다. 그러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가슴이 굉장히 뛰겠죠. 장사하는 사람이다. 오늘 장사가 너무 잘 된다. 이러면 가슴이 뛰겠죠. 공부하는 사람이다. 내가 성적이 너무 잘 나오면 가슴이 뛰겠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경우엔 내가 좋아하는 그 상대가 나의 그 고백을 들어줬을 때 너무 가슴이 뛸거 아닙니까?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우리에게 본성으로 주신 거 맞습니다. 그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에서는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고 주만 홀로 높여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전혀 자극도 없고 뛰는 가슴도 없다면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 그러한 피조물은 도대체 왜 존재할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드신 창조물들이고 더더군다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에 우리가 무덤덤하고 무감각하다면 그러면은 사실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시편 49편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함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늘그 중심을 잘 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것에서는 반응을 안 하게 돼요. 그냥 사소한 것. 엉뚱한 것, 이런 거에만 과민 반응을 하고, 정작 이렇게 중요한 것들에는 무덤덤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큰 것을 품고 살게 되면, 그러면은 자잘한 것, 사소한 것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많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큰 것, 정말 중요하고 큰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할 때, 그때 사람들이 뭐 시간 지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 일,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아웅다웅하고 죽자고 달려들고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굳건히 자리 잡아야 할그 중심,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 이것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이렇게 딱 자리를, 중심을 잡고 있어야만 사소한 것들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그 시기에 보면, 다른 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시기에 보면 분명히 뭘 놓치고 있는 거냐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이걸 놓치다 보니까 다른 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거보다, 그러한 모든 문제들보다 훨씬 더 중대한 문제인 이러한 것들, 이 핵심적인 것들에 다시 관심을 돌이키게 되면 나머지 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문제는 우리 평생에 뭐 하나 해결돼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그러면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작 중요한 게 뭔지 제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죠. 우리 삶의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로 중요한 것을 제가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교회에서도 멀어집니다. 개인의 삶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소한 것에 그렇게 휘둘려가지고 중요한 걸 잃고 중심을 잃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개인 삶도 파괴되지만 교회도 잃게 됩니다. 이 굉장히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으려면 그 정말 중요한 것 이걸 붙들려는 그 노력이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에 대한 심판의 날에 문자 그대로 실제로 벌어질 일입니다. 여기 19절 보시면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위 틈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정작 중요한 걸 붙들고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사정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하시고 이게 정작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작 중요한 거라고요. 이러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걸 붙들고 있는 마음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자, 여기 6장 12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자 지진 얘기하죠.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설 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자 15절에 보시면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라고 말씀할 때, 그것이 직접적으로 성취되는 때가 이때인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래, 어느 땐가 이런 날이 오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굉장히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제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는 오실이라고 정말 그렇게 믿어요. 자, 만약에 올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신다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아무리 늦어도 7년 안에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읽은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7년 안에 지금 올해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학교 다니고 돈 벌고 결혼하고 뭐 쇼핑몰에서 물건 사고 인터넷으로 쿠팡 주문하고 넷플릭스 영화 보고 뭐 국가 간엔 전쟁하고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스타링크 해갖고 뭐 엄청난 위성들을 쏘아 올리고 뭐 자율주행 차 개발하고 뭐 노동자들 파업하고 뭐 혁명한다 그러고 길거리에서 시위 행진하고 이 모든 게 뭐냐? 이 모든 게다 한순간에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이제 그 다니엘의 그 신상 그걸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는 과정에서 이제 그 세계의 그 제국들이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제 펼쳐질 건지를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그돌 왕국이 세워지는데 이제 그 장면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그 형상이라는 게 이제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그 제국들을 그 제국들입니다. 그것들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팔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갔으며 그것들의 자리가 없어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걸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인간이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그야말로 가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루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그런 모든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가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유토피아 건설한다고 그렇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쓸려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온다고요? 예수님 오래 오시면 7년 안에 이런 모든 게다 끝난다고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시스템들이 붕괴될 때 인간들 중에서 굉장히 이 사람을 괴롭히면서 그 거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죠?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그러면서 그 극심한 공포로 인해서 차라리 바위가 떨어져서 자기들을 깔아서 이렇게 죽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 근데 이런 말씀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이런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비유적인 말씀이야. 이렇게 그냥 넘기는 거예요.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될 때에 이러한 모든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또 소위 신학자라고 거들먹거렸던 그런 모든 자들도 극도의 공포심에 오줌을 지리면서 바위가 내게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이사야서 2장 20절에 다시 보시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든 자기의 은 우상들과 자기의 금 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질 것이요. 또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위 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리라.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접할 때에 정말로 그 공포에 떨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잡혀 죽을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아까 위 구절들의 연속 선상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여기 자기들을 위해 경배하려고 만든 자기의 은 우상들과 자기의 금 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좀 문화적인 또는 그 이제 그 구약적인 그런 배경이 없으면 사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레위기 11장 30절, 19절 이런 데 보면 두더지와 박쥐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걸 부정하다고 이렇게 분류된 그것과 같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자기가 만들었던 이 모든 우상들이 역겹고 더러워지니까 그것을 일종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 부정한 것들과 함께 있도록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들인지, 얼마나 참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들인지 이제 그것을 자기 몸소 이렇게 보여주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모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자, 요 말씀이 이 2장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마음이 급해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 그 동맹 국가를 찾아가지고 서로 동맹하려고 하고 뭐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가 간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위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도 이 말씀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또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또 내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 또 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한마디에 의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인간 심성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진 않나 이렇게 이제 점검해 보셨을 때 맞아, 내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에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비율을 잘 맞춰서 내가 해를 안 당할까를 더 많이 생각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올바로 우리가 좀 돌이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 구절을 우리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이사야서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실제적인 조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입니다. 막상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 이렇게 우리 자신이 닥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내 앞에 벌어진 이 일이 있을 때 분명히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시편 62편 9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9절입니다. 자,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9절 시작.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그랬습니다. 예, 뭐 우리가 이제 하는 식의 어떤 표현과는 조금 이제 다른 표현 방식이 되어서 좀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이렇게 다 갖다가 이렇게 달아도 아무런 무게가 안 나가는 그런 존재와 같으니까 그런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말씀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혹시라도 지금 마음 안에 좀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한 염려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음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며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 말씀 이러한 말씀들이 단순히 피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참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시편 60편 말씀을 하나를 더 읽겠습니다. 시편 60편 11절 12절인데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된 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의 원수들을 밟으시리가 바로 그분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우상들을 우리 안에 세워놓기도 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고 참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그 사람이 내 어떤 참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정작 중요한 것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중요한 것을 사사로운 것 때문에 잃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참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